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 맨 처음에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좀 간단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교육에 관한 건데요. 자녀 교육의 주체가 사회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사회도 부모도 함께 하지만, 그러나 주체가,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조금 좀 생각들이 좀 갈려질 수 있죠? 세 번째 옵션은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답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사회와 부모 모두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와 사회의 한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어떠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문화와 사회와 역사를 초월하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불확실하면 어리석은 변론과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돼요. 계속 반복되는 철학 속에 우리도 그 철학을 따라가느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릅니다. 보통 얘기하는 게 보통 이렇게 컨포미스트 소사이티가 있어요. 사회를 볼때딱 예전에 보수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즘에 얘기하는 건 리컨스트럭션이라고 그래요. 재구성하는 사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기준이 될까요? 재구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다 다른 데서 기준을 맞추면 자기가 원하는 기준 가지고 그거 주장하는 거거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뭔지 말씀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아주 그 시작점에서 불투명하면 참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세상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요즘에 어떤 주들은 이미 그러한 진흙탕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기준의 싸움입니다. 정치 교육 리더들이 교육 방침을 밝히면서 하는 주장이 이런 것입니다. 공립교육, public education, 공립교육의 목적은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아니라 사회가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 고객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징징거리는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뭐한 주만이 아니라 몇 주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이에요. 비즈니스죠. 고객이라는 말을 씁니다. 클라이언트예요. 근데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장 큰 고객은 사회가 되어야지 부모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회가 바른 그런 모습이라면, 바른 가치관을 제시를 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회가 원하는 재구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회라면 부모에게서 자식을 빼앗겠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어떤 바른 기준을 가지 있지 않고 부모 마음대로 한다면 아이를 격리시키는 잘못된 길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철학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모습은 소경이 소경을 끌고 벼랑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서두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잘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대부분 큰 그룹, 두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자신들의 인생이 벼랑 끝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구출될 수 있는 길을 몰랐습니다. 계속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의지해서 살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다른 한 그룹은 자신들 인생이 정작 벼랑 끝에 있었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정도로 모든 기준을 세우고 선을 긋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목적은 예수를 오히려 벼랑으로 물어붙여서 제거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 자기들이 원하는 문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큰 그룹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후자가요.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데 19절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해서 좋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서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가 참된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와 문화의 안정과 자기들이 만든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20절의 말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엿봅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들이 나서면은 나중에 좀 좋지 않은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탐꾼들을 대신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엿보면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게 하면서 예수를 원하는 그런 무리들처럼 접근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듣고 있다가 말씀을 착잡게 하는 거예요. 잘못 말해가지고 그 말이 화근이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게 실세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실세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였어요. 치리권과 사법권이에요. 지가 이런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요 말로는 하나님이었지만은 그러나 속셈으로는 이 세상의 힘이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권세가 얼마나 엄중한지 이제 예수 앞에서 보여주겠다고 했던 그러한 생각 가지고 이들은 다가왔고 그들 대신 정탐꾼을 또 보내서 지금 예수와 맞닥뜨리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시는 이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거짓된 권세가 뭔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실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뭔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실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우리가 멈추고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진짜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도전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은 이 두 가지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어서 권세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권세에 대한 그릇된 이해 그리고 진짜 권세에 대한 가르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권세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자, 이 그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22절에 보면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예수를 공격하려고 온 자들의 속마음에서 실세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좀 조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세도를 부리는 게 실세라고 믿었습니다. 총독의 힘이 실세였죠, 그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입으로는 황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맞이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황제의 명이 실세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세였어요. 그리고 실제 적용이 되는 게 실세였습니다. 하지만은 눈에 안 보이고 당장 확인이 안 되어도 실제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우리가 아는 영적 세계의 상식입니다. 심지어는요, 물질 세계에서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나 실제 영향력이 있는 경우들이 질비합니다. 금방 생각하시는 게 많죠.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이 뭐 전자가 돌아다니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실전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50년 전만 해도요. 임산부 6명 중에 한 명꼴로 사망했어요. 아기를 낳다가 그렇게 죽는 그런 산모들이 질비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뭐라고 명칭을 했냐면 childbed fever라고 얘기를 했어요. childbed라는 말은 요즘에 안 합니다. 옛날 고어처럼 되어 있어요. childbed를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hildbirth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산하는 거죠. 출산하면서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이제 뭐 사전을 찾아보시나 그러면은 산욕통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childbirth fever라는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버리고 6명 중에 1명 죽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이란 건 그런 건가 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의학에서 충분하게 알지 못했는데 사망은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최초로 지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헝가리 의사인데요. 그 이그나스 세멜 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818년부터 1865년까지 살았으니까 예전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지적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문제는 더러운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들의 더러운 손이 문제다. 그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 당시에 했던 일이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죽은 시체들을 검시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얘기하는 그 어텁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손으로. 그러고 나서 그 손 가지고 출산을 도우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 손에 무엇이 묻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결과는 6명 중에 한 명꼴로 죽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헝가리 의사가 그게 문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손을 이 클로린 소독액으로 씻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한 다음에 출산을 도운 지 11년 동안 사람이 의료 활동을 하면서 사람의 케이스는 50명 중에 한 명 정도 사망률이 나온 거예요. 6명 중에 한 명 죽는 것 하고 50명 중에 한 명 죽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도 없죠. 이런 획기적인 결과를 이 사람은 계속 강의를 했고 이 더러운 손의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간증하고 강의하고 했지만 의료계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무시했어요. 결국 이 사람은 미쳐버렸습니다. 광인이 되었고요. 47에 비웃는 동료들 앞에서 사망했습니다. 자, 150년 전이에요. 지금은 기막힐 노릇이지만 그 당시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에 맞을 수가 없다고 했던 그와 같은 사회와 문화가 대세였어요. 우리는 요즘에 대세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러나 정말 대세가 뭔지를 우리는 믿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자기들이 보는 것이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고 무시하던 당시 의학계의 모습. 그것이나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있는 이 예수님 당시 사회와 문화의 실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던 지도자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뭔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실세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장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사회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5G 세대가 온다, 메타버스를 알지 못하면 사회에서 도태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 항상 대학 캠퍼스가 언제나 천병노릇을 하는데, 요즘에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대학 캠퍼스에서 선정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쓰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그 중에 단어 하나가 뭔지 아세요? Grandfather, Grandmother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Grand라는 말을 앞에 붙여놓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그 뜻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특권층처럼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이름을 지워버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예,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바른 변화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변화를 해가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저희들이 돼요. 이 세대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 진리로 세대가 온전하게 서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렇듯 사회 문화에서 실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움직여 나가는 그것이 실세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묻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자, 잠깐 스톱하시고요. 지금 그냥 읽으셨는데 잘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들먹이고 좋은 말을 가득 늘어놨어요. 자, 그들의 말만 생각하시면 어때요? 틀린 말 하나라도 했나요?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말은 바르게 한다고 해서 다 바른 말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실제 권세도 참된 진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주님이 아셨기에 23절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속셈을 아신다 했어요. 속의 상태, 속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겁이 없었어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님 앞에 신앙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실제 권세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힘을 과시하는 게 실제 권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들의 사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인정하기로는 황제가 바로 그 권세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황제는 그들에게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최고예요 지금? 실제 권세인 황제가 그들에게 신적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우리 스스로도 혼란 속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우리를 읽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배워가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황제는 신적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을 보낸 이 장로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들을 보낸 사람들이 19절에 보셨지만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 2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이제 말하고 함정에다 빠뜨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 요즘에 얘기하는 바로 그 모든 그런 부분의 우두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에 그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장 익숙했던 법, 세상의 실세라고 하는 그런 법 가지고 예수를 벼랑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들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들 마음 깊은 속에는 이런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독의 치리권, 사법권, 황제의 권력, 제도가 실상이고 권세의 실체로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황제가 명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바른 일이 되겠느냐고 하는 그들의 질문은요.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시면 금방 로마를 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 징수원들을 원수처럼 보던 자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매국노라고 할 것은 이제 자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하면 자기들 속셈대로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질 구실을 찾은 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예수는 걸려들 것이고 그런 계략이 가능하게 해준 황제와 황제의 힘, 세금의 힘을 빌어서 이루는 일이에요. 우상의 힘을 빌어 하나님조차 대적해 보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냥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깊이 들어있는 그들의 마음 중심 깊이 있는 우상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신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점검이 참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위선을 보면서 비웃거나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 또한 그런 위선에 쉽게 빠지고 특히 돈의 문제에 있어 그럴 수 있음을 경고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을 정확히 해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황제에게 힘이 더 있다는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 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만 보시고 안 보는 건 안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살피세요. 근데 우리는 환심을 사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대상에 환심만 사면 됐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 실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귀한 신앙을 간직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그릇된, 실세에 대한 그릇된 것을 지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더욱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진짜 권세가 뭔가? 진짜 권세가 뭔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릇된 것만 알고 가짜를 아는데 진짜는 모르면 안 되겠죠? 진짜가 뭔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권세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24절, 2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자, 이 데나리온 한 잎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본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단위였어요. 은으로 된 건데요. 동전, 주저 동전입니다. 그 동전은 상징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러도 다 상징 아닙니까? 그게 실제 소유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떤 그 권세에서 주어졌으니까는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종이 아닙니까? 달러라는 게.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매겨준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의 기본 화폐 단위가 로마 제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물물 교환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 기본 단위가 데나리온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노동자가 일용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얼마 벌까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100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보다 더 벌어야겠지만 너무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졌어요, 그죠? 여하튼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거 가지고 있지? 그럼 꺼내봐라.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걸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데나리온 은 동전에는요 황제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동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시저 아구스트의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출생지로 호적 등록하러 갔다 그랬죠. 그때 사용되던 이 동전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사역을 하실 때 그 동전을 꺼내라고 하셨던 그 동전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보시면은 이 시저라고 써 있어요. 그죠? 시저 아구스투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아구스투스의 모습의 얼굴이에요. 잘생겼나요? 저렇게 잘생겼던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또 그 뭐 문헌의 그림 보면 그죠? 하여간 뭐 멋지게 이제 보이려고 이렇게 하여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디바인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있잖아요. 신격화하는 그런 전체주의가 있잖아요. 지금 지구상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의 존재로서 사람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 신으로서 통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신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들게 하시고 데나리온 그 동전을 들어서 말씀하신 그 동전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구스투스의 아들이에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여기 써있는 글은 뭐냐면은 신의 아들이에요. 신이었던 아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도 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그 맥시멈 프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뒤에다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신이자 황제자 제사장이에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신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동전 가지고 사고파는 것 가지고 일상생활에 걸리는 그 문제 가지고 신의 통치 아래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복종해야 먹고 살고 보호와 안전과 미래가 있다. 그게 강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기 저 돈을 사용하시는데 뭐 오늘 예배 후에 1달러짜리 한번 동전 꺼내가지고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질문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걸 딱 드시면서 이게 누구 얼굴상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황제 얼굴입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황제 것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황제 얼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동전에 황제 얼굴이 생겨졌으니까 무조건 모든 돈은 황제 것이라는 그런 말로 그냥 예수님이 해버리셨을까요?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부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바울사도에게 감동 주셔서 기록한 로마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권세에 대한 얘기를 사도바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이 황제가 이 세금을 거두는 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뒀어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로마 제국의 영토가 제공하는 것들이 있었죠. 제국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치안이 있잖아요. 군대를 통해서 보호받는 게 있었죠. 질서가 있었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있었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있었습니다. 생업의 활동을 하고 사고팔고 하는 그 모든 일이 가능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세금을 거두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왜 내? 막 이러는데 그 땅에 살면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세금 안 내겠다는 건 또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연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일은 당연한 것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봐야만 해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황제의 영토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응당한 세금이 마땅한 것처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유지해 주시는 모든 것은 응당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이 마땅한 것인 것을 가르쳐줬던 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동전의 얼굴상에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 황제의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을 볼 때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면 모든 사람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황제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죠,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세대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예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다른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바른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 모든 사람은 누구의 뜻을 받들고 살아야 할까? 답은 하나님이에요. 맨 처음에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교육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 이제는 잘 수긍이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꺼내보라고 하시고 그 동전에 새겨진 상이 누구인지 물으셨어요? 그쵸? 자, 정리해보세요. 동전에 황제상이 새겨졌기에 황제 것이라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만물과 각 세대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모든 재물, 모든 실행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까 로마서 13장 2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없어도 기고만장해 있는 그 모든 스스로 높아진 모든 시스템, 모든 자본, 모든 화폐단위, 모든 사람의 실행의 그런 계획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세대가 있잖아요. 각자 세대가. 지나간 세대들이 있고 앞으로 올 세대가 있고 우리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연한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 시간상 우리가 여기서 맺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께서 명하시는 바가 뭔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황제의 것은 황제의 것에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시간을 좀 내서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도 경쟁하면서 높아진 그러한 철학이나 사상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을 또 비집고 들어와 있는 게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실제생활은 실제생활이라는 어떤 이율배반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 인생의 하나님이요 또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